지난 3월 2일자 미국의 문화잡지 Vanity Fair에 다음과 같은 제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Finding the real Patsy of 12 years a slave. 노예 12년의 진짜 패시를 찾아서. 패시는 솔로몬 노섭의 논픽션 노예 12년에 등장하는 비운의 여자 노예이죠. 그녀는 아름다운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남자 주인에게는 욕정의 대상이, 여자 주인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이중의 학대를 받습니다. 솔로몬은 패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것은 가볍다고 회상할 정도로 그녀의 고통은 컸습니다. 이른바 패시 잔혹사는 영화 버전의 노예 12년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물론 그녀의 이야기는 가감없는 사실입니다. 또 솔로몬의 최후와 마찬가지로 패시의 최후 또한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베니티 페어의 이 기자는 가능한 모든 역사적 자료를 뒤져서 실제 패시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영화 속에서 패시가 오열하면서 솔로몬에게 던진 질문 하나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What will become of me? 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패시의 이 질문은 여전히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솔로몬 노섭의 Nonfiction 12 Years a Slave 노예 12년으로 찾아뵙는 10번째 밤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 그 미국 잡지 Vanity Fair. 그 잡지의 기자 케이리 컬로티가 쓴 기사에 관한 이야기로 열어봤습니다. 이 기자는 영화 노예 12년을 보면서 패시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What will become of me? 라고 말한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이나 패시의 기록을 찾아서 다녔다고 하죠.
네.
노섭의 모든 책을 다 읽었고 법정 소송 기록물도 다 읽고 도서관에서 패시가 노예로 있었던 앱스의 농장 주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공 교수와 운동가와 역사가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패시의 기록은 전혀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이 어디 패시만의 운명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 책에 나온 그 많은 노예들 중에 그냥 한 명의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사라진 거죠. 그렇죠. 묘비도 없이 그대로 그러게요. 묻혔을까도 의문입니다.
아,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Vanity Fair에 실린 패시에 관한 기사 What will become of me? Finding the real Patsy of 12 years a slave. 이 기사가 궁금하신 분은요. 홈페이지 북마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보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Ray Charles의 Georgia on my mind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섭 에세이 12 Years a Slave 노예 12년 10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솔로몬 노섭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납치와 감금, 학대 끝에 가족도 모르게 남부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주인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목화 농장주 에드윈 앱스는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죽을 정도로 부려먹으면서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끊임없이 학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23살의 아름다운 소녀 패시는 가장 불행한 노예였다고 솔로몬은 회상합니다. 아름다운 그녀는 앱스의 욕정의 대상으로 농락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앱스 부인의 질투를 받았고 부인의 잔혹한 학대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앱스 자신이 부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패시를 더더욱 잔혹하게 학대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In Epps's absence, the mistress often ordered me to whip her without the remotest provocation. I would refuse, saying that I feared my master's displeasure, and several times ventured to remonstrate with her against the treatment Patsy received. I endeavored to impress her with the truth that the latter was not responsible for the acts of which she complained, but that she, being a slave and subject entirely to her master's will, he alone was answerable. At length, the green-eyed monster crept into the soul of Epps also. And then it was that he joined with his wrathful wife in an infernal jubilee over the girl's miseries. On a Sabbath day in hoeing time, not long ago, we were on the bayou bank, washing our clothes, as was our usual custom. Presently, Patsy was missing. Epps called aloud, but there was no answer. No one had observed her leaving the yard, and it was a wonder with us whither she had gone. In the course of a couple of hours, she was seen approaching from the direction of Shaw's. This man, as has been intimated, was a notorious profligate, and withal not on the most friendly terms with Epps. Harriet, his black wife, knowing Patsy's troubles, was kind to her, in consequence of which the latter was in the habit of going over to see her every opportunity. Her visits were prompted by friendship merely, but the suspicion gradually entered the brain of Epps that another and a baser passion led her thither, that it was not Harriet she desired to meet, but rather the unblushing libertine, his neighbor. Patsy found her master in a fearful rage on her return.
앱스가 없을 때 부인은 패시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시켜서 패시를 매질하게 했다. 나는 패시를 때렸다가 주인님이 화를 내실 거라고 말하면서 못하겠다고 거부했고 몇 번은 용기를 내서 패시에게 부당한 처우를 내리는 것에 항의하기도 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마님을 화나게 한 것은 패시의 잘못이 아니며 패시는 일개의 노예일 뿐이므로 주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패시와 주인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순전히 주인님의 책임일 뿐이라고 마님을 설득하려 했다. 어떤 때는 앱스의 눈에 초록 눈의 괴물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럴 때는 앱스조차 그 아내의 분노에 가담해서 가엾은 패시의 고통을 가중시키곤 했다. 얼마 전 농사철의 한 일요일에 우리는 늘 그렇듯 모두 늪지대 근처에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패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앱스가 그녀를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무도 패시가 농장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고 우리도 패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던 참이었다. 몇 시간 뒤 패시는 쇼의 농장 쪽에서 나타났다. 앞서 이야기했듯 쇼는 악명 높은 남봉꾼이었으며 앱스와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다. 쇼의 아내인 해리엇은 패치의 딱한 처지를 잘 알았고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래서인지 패치도 곧잘 해리엇을 만나러 쇼의 집에 가곤 했다. 패치의 방문은 순수하게 우정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앱스는 패치의 방문 동기가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즉, 패치가 남봉꾼 쇼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패시가 쇼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앱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His violence so alarmed her that at first she attempted to evade direct answers to his questions, which only served to increase his suspicions. She finally, however, drew herself up proudly, and in a spirit of indignation, boldly denied his charges.
"Mrs., don't give me soap to wash with, as she does the rest," said Patsy. "And you know why? I went over to Harriet's to get a piece."
And saying this, she drew it forth from a pocket in her dress, and exhibited to him.
"That's what I went to Shaw's for, Master Epps," continued she. "The Lord knows that was all."
"You lie, you black wench!"
shouted Epps.
"I don't lie, massa. If you kill me, I'll stick to that."
"Oh, I'll fetch you down. I'll learn you to go to Shaw's. I'll take the starch out of ye,"
he muttered fiercely through his shut teeth. Then turning to me, he ordered 4 stakes to be driven into the ground, pointing with the toe of his foot to the places where he wanted them. When the stakes were driven down, he ordered her to be stripped of every article of dress. Ropes were then brought, and the naked girl was laid upon her face, her wrists and feet each tied firmly to a stake. Stepping to the piazza, he took down a heavy whip, and placing it in my hands, commanded me to lash her. Unpleasant as it was, I was compelled to obey him. Nowhere that day,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I ventured to say, was there such a demonic exhibition witnessed as then ensued. Mistress Epps stood on the piazza among her children, gazing on the scene with an air of heartless satisfaction. The slaves were huddled together at a little distance, their countenances indicating the sorrow of their hearts. Poor Patsy prayed piteously for mercy, but her prayers were vain. Epps ground his teeth and stamped upon the ground, screaming at me like a mad fiend to strike harder.
Epps의 태도에 잔뜩 겁을 먹은 패시는 Epps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Epps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마침내 패시는 용기를 내서 그의 의심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주인마님은 빨래할 때 저에게만 비누를 주시지 않아요. 이유는 주인님도 아시겠죠? 그래서 해리엇 마님께 가서 비누를 얻어온 거예요.
패시는 주머니에서 비누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것 때문에 슈의 집에 간 거예요, 주인님. 하느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거짓말만 이 개집아!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이 절 죽이신데도 그건 변치 않아요.
오늘 니년 버르장 머리를 고쳐주마. 놈의 집에 들락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지. 아주 본때를 보여주지.
앱스가 악담은 이 사이로 으르렁거리더니 나에게 말했다.
가서 당장 말뚝을 가져와. 네 개 가져오라고.
앱스는 부츠 끝으로 어디에 말뚝을 박을지 알려주었다. 땅에 말뚝을 다 박고 나자 앱스는 패치에게
몸에 걸친 옷을 모조리 벗으라고 명령했다. 완전히 벌거벗은 패시는 얼굴을 땅으로 향한 채 바닥에 엎드렸고 앱스는 밧줄로 그녀의 팔다리를 말뚝에 묶었다. 그는 무거운 채찍을 가져오더니 나에게 명령했다. 저 계집을 때려!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감히 말하건대 그날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토록 악마 같은 죄를 저지른 이는 없을 것이다. 앱스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비정한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스 에세이 노예 12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샘 쿡의 Wonderful World였습니다. 여자 노예의 마음을 얻지 못한 그 콤플렉스의 백인 주인, 그 못난 주인은 그녀를 아주 모질게 매질합니다. 아니, 매질하는 건 또 다른 남자 노예였죠. 그런 광경을 백인 주인의 부인, 이 여자는 승리감에 젖어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자 노예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백인 주인은 마치 미친 악마처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더 세게 때리라고 소리칩니다.
스트라이크 하드! Your turn will come next, you scoundrel!
He yelled.
Oh, mercy, massa! Oh, have mercy, dear! Oh, God, pity me!
Patsy exclaimed continually, struggling fruitlessly, and the flesh quivering at every stroke. When I had struck her as many as 30 times, I stopped and turned round toward Epps, hoping he was satisfied. But with bitter oaths and threats, he ordered me to continue. I inflicted 10 or 15 blows more. By this time, her back was covered with long welts intersecting each other like network. Epps was yet furious and savage as ever, demanding if she would like to go to Shaw's again, and swearing he would flog her until she wished she was in hell. Throwing down the whip, I declared I could punish her no more. He ordered me to go on, threatening me with a severer flogging than she had received in case of refusal. My heart revolted at the inhuman scene, and risking the consequences, I absolutely refused to raise the whip. He then seized it himself and applied it with tenfold greater force than I had. The painful cries and shrieks of the tortured Patsy, mingling with the loud and angry curses of Epps, loaded the air. She was terribly lacerated, I may say, without exaggeration, literally flayed. The lash was wet with blood, which flowed down her sides and dropped upon the ground.
솔로몬, 더 세게 때리란 말이야. 안 그러면 다음번엔 네 놈을 매질할 테다.
살려주세요, 주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패시는 무력하게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다. 채찍이 그녀를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채찍질을 서른 번쯤 하고 나서 앱스를 바라보았다. 이쯤 해서 화가 풀렸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앱스는 여전히 화가 난 듯이 욕설을 해대며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열 번에서 열다섯 번 정도를 더 때렸다. 이쯤 되자 패시의 등은 기다랗게 부은 자국들이 얽히고 설켜 그물 같은 형태를 띄었다. 그렇지만 앱스는 아직도 잔뜩 화가 난 모습이었다. 두 번 다시 그 시오놈 집에 가면 차라리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매질할 거야. 알았어? 나는 채찍을 집어던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앱스는 내가 하지 않으면 패시보다 더 가혹한 매질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 비인간적인 광경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나는 매를 맞아도 어쩔 수 없어져서 더는 때리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앱스는 스스로 채찍을 집어들더니 내가 때렸던 것보다 열 배는 더 힘을 실어서 패시를 때리기 시작했다.
가엾은 패시의 고통에 찬 비명과 울음소리가 분노에 휩싸인 앱스의 욕설과 뒤섞여 들판을 가득 메웠다. 패시의 등은 이미 끔찍하게 찢겨 있었다.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나 때렸던지 채찍이 피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 흘려내린 피가 땅 위로 뚝뚝 흘러내렸다.
At length, she ceased struggling. Her head sank listlessly on the ground. Her screams and supplications gradually decreased and died away into a low moan. She no longer writhed and shrank beneath the lash when it bit out small pieces of her flesh. I thought that she was dying. It was the Sabbath of the Lord. The fields smiled in the warm sunlight. The birds chirped merrily amidst the foliage of the trees. Peace and happiness seemed to reign everywhere, save in the bosoms of Epps and his panting victim, and the silent witnesses around him. The tempestuous emotions that were raging there were little in harmony with the calm and quiet beauty of the day. I could look on Epps only with unutterable loathing and abhorrence, and thought within myself,
Thou devil, sooner or later, somewhere in the course of eternal justice, thou shalt answer for this sin.
Finally, he ceased whipping from mere exhaustion, and ordered Phoebe to bring a bucket of salt and water. After washing her thoroughly with this, I was told to take her to her cabin. Untying the ropes, I raised her in my arms. She was unable to stand, and as her head rested on my shoulder, she repeated many times, in a faint voice scarcely perceptible, Oh, Platt! Oh, Platt! But nothing further. Her dress was replaced, but it clung to her back. And was soon stiff with blood. We laid her on some boards in the hut, where she remained a long time, with eyes closed and groaning in agony. At night, Phoebe applied melted tallow to her wounds, and so far as we were able, all endeavored to assist and console her. Day after day, she lay in her cabin upon her face, the sores preventing her resting in any other position. A blessed thing it would have been for her.
"시간이 좀 흐르자 패시는 더 이상 몸부림도 치지 않았다. 무력하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을 뿐이었다. 비명과 애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낮은 신음소리만 들렸다. 살점을 떼어내는 잔인한 매질에도 더 이상 몸을 뒤틀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패시가 죽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주님이 정한 안식일이었다. 들판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고 나뭇잎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곳에 평화와 행복이 깃든 듯 아름다운 일요일이었다. 그러나 앱스와 숨을 헐떡이는 패시, 그리고 그녀 주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한 목격자들의 가슴 속만큼은 예외였다. 들판 위에서 일어난 그 격정적인 폭력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날 오후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앱스를 바라보는 내 눈동자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증오와 경멸뿐이었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악마 같은 놈,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오늘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마침내 팔이 아파오자 앱스가 매질을 멈추고 피비에게 소금 한 양동이와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피비가
물과 소금으로 패시의 피투성이 몸을 씻기고 나자 앱스는 내게 패시를 오두막까지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녀 스스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패시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거의 들리지 않는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일 뿐이었다.
오, 플랫, 플랫.
패시에게 새 옷을 갈아입혔지만 상처에서 나온 피 때문에 금세 못쓰게 되었다. 패시를 오두막 널빤지 위에 눕혔다. 그녀는 그곳에서 눈을 감고 고통에 신음하며 오랜 시간 일어나지 못했다. 밤이면 피비가 동물 기름을 가지고 와서 상처에 발라주었고 우리 모두 최대한 패시를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패시는 엎드린 채로 누워 지냈다. 등이 몹시 아파서 다른 자세로는 누울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차라리 그때 거기서 쓰러져 죽는 것이 패시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섭 에세이 노예 12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에드윈 호킨스 싱어스의 Oh Happy Day였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편했을 패시에게 학대가 있은 후 그녀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솔로몬은 회상합니다. 그녀의 예전의 활력도 총기도 모두 사라진 채 툭하면 자다 일어나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울부짖는 가엾은 환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인 주인들은 그런 그녀의 절망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앱스의 이 병적인 폭력 성향 역시 노예제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가 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것도요. 솔로몬은 앱스의 어린 아들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앱스's oldest son is an intelligent lad of 10 or 12 years of age. It is pitiable sometimes to see him chastising. For instance, the venerable uncle Abram. He will call the old man to account, and if in his childish judgment it is necessary, sentence him to a certain number of lashes, which he proceeds to inflict with much gravity and deliberation. Mounted on his pony, he often rides into the field with his whip, playing the overseer, greatly to his father's delight. Without discrimination, at such times, he applies the rawhide, urging the slaves forward with shouts and occasional expressions of profanity, while the old man laughs and commends him as a thoroughgoing boy. The child is father to the man, and with such training, whatever may be his natural disposition, it cannot well be otherwise than that, on arriving at maturity, the sufferings and miseries of the slave will be looked upon with entire indifference. The influence of the iniquitous system necessarily fosters an unfeeling and cruel spirit, even in the bosoms of those who, among their equals, are regarded as humane and generous. Young Master Epps possessed some noble qualities, yet no process of reasoning could lead him to comprehend that in the eye of the Almighty, there is no distinction of color. He looked upon the black man simply as an animal, differing in no respect from any other animal, save in the gift of speech and the possession of somewhat higher instincts, and therefore the more valuable.
앱스의 마다들은 10살이나 12살쯤 된 영특한 아이였다. 그런 영특한 아이가 지혜로운 노예 에이브람에게 체벌을 내리며 주인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끔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는 에브라임에게 왜 일을 그렇게 했느냐고 묻고는 그 어린 머리로 생각하기에 에이브람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으면 제법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에이브람에게 채찍질을 했다. 가끔은 그 어린아이가 조랑말 위에 올라탄 채로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들판에 나와서 감독관 노릇을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앱스는 매우 기뻐했다. 그럴 때면 아이는 노예들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노예들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욕설을 섞어 소리치곤 했다. 그런 모습을 본 앱스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아들이 참 장하다고 자랑스러워했고 말이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듯이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아이의 천성이 아무리 착하다 한들 노예의 고통과 힘겨운 삶에 대해 관심을 갖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당한 제도가 버젓이 행해지면서 그 안에 사는 이들의 영혼도 무정하고 잔인하게 변해가는 것이며 개중에 인간적이고 넉넉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이들조차 예외는 아니다. 앱스 역시 어릴 때는 훌륭한 자질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그에게 신의 눈에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평등하다 라는 이 진리를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했다. 앱스에게 흑인들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노예들은 말을 할 수 있고 가축보다는 지능이 더 발달해 있어서 여느 동물보다 좀 더 값진 재산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섭 에세이 노예 12년 오늘 감상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지미 리드의 Cold and Lonesome이었습니다. 섬뜩한 장면이었죠. 백인 농장주의 어린 아들이 노예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흉내내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라. 결국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는 그 잘못된 사회 통념을 신앙처럼 믿으며 성장하는 남부 백인들의 교육체제. 이것이 당시 노예제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으리란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뜹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글 항아리에서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을, RH코리아에서 톰 프랭클린의 소설 미시시피 미시시피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대학로 해피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오 마이 달링 4월 6일 일요일 2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노예 12년 스티브 맥퀸 영화 감독 이전에 고든 파크스라는 이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의 거장 감독이 이미 1984년에 영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Solomon Northup's Odyssey, 솔로몬 노섭의 오디세이아 되겠습니다. 내일 솔로몬은 온갖 역경 끝에 마침내 한 명의 진실한 인간 백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겠죠. 내일 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Anita Baker의 Same Old Love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